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새벽을 기도로 시작하는 국내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가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아브라함과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요셉이 죽은 뒤에 400년 뒤에 태어난 모세의 인생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봅니다. 어제 본문 중에 사도행전 7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당시 자식 한 명도 없던 아브라함에게는 믿기 어려운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은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죠.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급하시지도 더디 오시지도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오시고 하나님이 오시는 그 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해서 많아졌습니다. 야곱 일족은 존경받는 요셉의 그 핏줄로 이민 왔기 때문에 가장 좋은 대우를 받으며 이집트에 정착했습니다. 가장 좋은 땅에 집을 짓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다닐 수 있었어요. 명만 있는 애굽의 가문들이 다 그들과 결혼하려고 했고 줄을 대려고 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들은 애굽에서 급속도로 번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축제처럼 시작되었던 애굽 이민 생활이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으로 바뀌면서 눈물과 고통의 노예 생활로 급변하게 되죠.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쪽에 줄을 댔던 사람이 정권 바뀌면 또 힘든 시절을 살아야 되고 오늘의 고난이 또 내일의 행복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좀 잘 나간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겸손하게 내일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극에 달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제 본문 사도행전 7장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은 완전히 정권 교체 정도가 아니라 왕조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새 권력자는 히브리 민족이 너무 급속도로 번성해서 그 숫자가 많아지니까 위협을 느끼고 히브리 민족 전체를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노예로 만들어서 고생을 시키면 이들의 숫자가 좀 줄겠지. 그런데 숫자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더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너무 잘 낳으니까 아이를 낳아서 계집아이만 살려주고 사내아이는 전부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히브리인들이 겪어야 되었던 탄식과 절망은 우리가 상상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20절에 보면 바로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죽음의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때를 잘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모세는 정말 불행한 때에 태어났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때 태어난 다른 히브리 남자아이들처럼 모세도 죽었어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환경 탓을 많이 합니다. 좀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났더라면 자기가 잘 됐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환경 탓하자면 모세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태어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노예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물에 던져 죽이라는 임금의 무서운 명령이 내려져 있었을 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쓰레기에서도 꽃을 피우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20절, 21절을 보니까 모세의 부모는 태어난 아이를 그래도 석 달 동안 몰래 집에서 길렀다고 했습니다. 국법을 어기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들키면 아이는 물론 부모까지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을 목숨을 걸고 길렀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더 이상 주변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마침내 아기는 부모에 의해서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국어 성경이 버렸다는 말이 좀 너무 부정적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was placed outside, 밖에 내놓았다는 뜻이죠.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석청을 바른 갈대 상자에 아기를 잘 담아서 나일강에 흘려보내게 함으로써 누군가의 손에 픽업되어서 길러지기를 바란 것입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부모가 자기 살기 위해서 애를 무책임하게 버렸는가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랬다면 다른 부모들처럼 낳자마자 버렸지 굳이 목숨 걸고 석 달이나 키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면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뭐 고슴도치도 제 새끼 귀여운 줄을 안다는데 부모 눈에 안 잘생긴 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단순히 인간적으로 잘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문 20절을 보니까 그 비밀이 풀리죠.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이 태어난 아기를 보니까 어떤 영적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애지만 함부로 하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이 느낌이 있어요. 사무엘도 낳자마자 한나가 자기 애지만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 아기 예수를 낳았지만 마리아가 자기 아이지만 함부로 하지 못했잖아요. 이 아이가 단순한 그냥 보통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아이, 특별히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아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성령이 주신 감동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아이는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다고 했어요. 단순히 자기 자식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숨긴 거예요. 그들이 마침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흘려보낸 것은 아기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아기에게 대한 자기의 집착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그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이 아기를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를 볼 때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의 눈으로 그 아이를 보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보는 눈으로 자기 자식이라고 해서 너무 쉽게 평가하지 마세요. 애는 그냥 학교 성적이 안 좋으니까 덜 떨어진 아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외모와 시험 성적으로만 아이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며 아이를 보면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십시오. 부모가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께 아이를 맡겨드리면 흘러가는 나일강이 모세를 이집트 공주의 손으로 인도했듯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자녀도 최고의 미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버려진 모세를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키웠다고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죠. 출애굽기 3장에 조금 더 자세한 정황이 나오는데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석청으로 갈대상자를 발라서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냈고 모세의 큰 누이가 이 상자가 어디로 가는지 멀리서 이렇게 모니터하면서 따라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 바로의 딸인 이집트 공주가 하필 그날 아침 강가로 목욕하러 왔다가 강가로 나온 이 갈대상자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좋은 왕궁을 두고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수많은 지류가 엇갈리는 나일강에 어떻게 와서 그 목욕할 생각을 공주가 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일강이 작은 강이 아니에요. 엄청난 강이에요. 장강이에요. 그런데 악어떼와 하마들이 우글거리는 그 강에서 모세가 담긴 갈대상자가 기적같이 공주에게까지 흘러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갈대상자를 내비게이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후에도 이렇게 치밀하게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시점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어느 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오게 하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상황들을 엮어가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당장은 인생이 복잡하고 힘들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 어떻게 키울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 속담에 지 먹을 것은 지가 갖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바로왕은 히브리 모든 남자아기들을 죽이라 그랬는데 그 딸인 공주가 이 아기를 꺼내서 살려줍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오히려 안전하다고 서슬프런 바로의 이 명령으로 이집트에서 히브리 아기가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는데 바로 바로의 왕궁에서 자기 딸이 히브리 아이를 주워다 키울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공주의 손에 모세가 픽업되게 하신 것은 당장 오늘의 모세를 살리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모세의 내일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공주가 노예로 이 아이를 키운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로 키웠다. 애굽의 왕자로 키웠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말이 엄청난 말이에요. 모세가 공주의 왕족들이 배울 수 있는 가장 고급 교육을 받은 거예요. 애굽의 학문, 과학, 무술, 행정 시스템, 군사, 정치, 경제, 문화에 달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훗날 200만이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서 곳곳에 진을 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세팅을 할 때 보면은요 엄청난 사람을 통솔해 본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게다가 그 와중에 저는 이순신 장군이 외란 중에 난중일기술 보다 더 위대한 게 모세가 광야에서 80 넘은 노인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썼다는 구약 성경 전체 분량의 5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의 그 책을 역사가 있고요, 계시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율법이 다 담겨 있는 그 다양한 책을 다 저술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광야에서 200만을 통솔하면서 말이죠. 그 모세를 보면 시간 없어서 뭐 못한다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서 하게 되는 모든 공부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부모가 이런 공부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키웠더라면 이런 과외 선생을 대다가 어떻게 공부시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애굽 공주의 등을 쳐가지고 애굽의 국비 장학생으로 모세를 공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애를 공부 못 시킨다고 너무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23절을 보니까 모세가 나이 40이 되어서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애굽 최고의 삶을 누리며 승승장구했던 그가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났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애굽 공주가 모세의 생모를 아기 젖 먹이는 유모로 픽업을 하죠. 근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가 3살 되기까지 젖을 먹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5살, 7살까지도 젖을 먹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 노예 제도가 잘 운영되는 나라니까 애굽 공주의 경우는 충분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적 교수 대니얼 골먼, EQ라는 말을 유행시킨 사람이죠. 그분의 말에 의하면 인간의 사고체계와 정서지수가 90% 8살 이전에 다 형성이 된다고 해요. 이 중요한 시기에 믿음의 생모인 모세의 생모가, 믿음의 어머니 모세의 생모가 자기 자식을 바로 옆에 피워서 뭘 가르쳤겠어요? 너는 히브리인의 피를 타고났다. 너는 이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도구가 될 거야. 그러면서 찬양을 들려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키웠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누구인지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 공부는 했지만 그의 정신에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의 나이 마흔이 되던 때 뜻하지 않은 사건이 터지죠. 히브리인이 애굽인에게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뭐 그런 일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비일비재했지만 그날 그때만은 모세의 감정이 확 일어나가지고 순식간에 그 애굽인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걸 감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애굽의 왕자니까 가능했겠죠. 사고였지만 모세의 마음에는 자, 이제 히브리 형제들이 내가 그들의 구세주인 것을 알겠지. 히브리 신분의 히브리인이 어찌 감히 애굽인을 죽이나 애굽의 왕자인 나나 가능한 일이다. 나는 이제 그들의 구원자로 인식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사람들이 진짜 뭘 생각하는지는 많이 달라요. 특히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우리가 좀 자뻑 신드롬이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뭔가 좀 좋은 일을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우상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의기양양해진 모세가 그 다음날 또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걸 보고 딱 끼어들어서 화해시키려고 했습니다. 형제끼리 싸우면 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리어 모세를 팍 밀쳐냈어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일 참이냐 하면서 대들었어요.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 애굽 사람 죽인 소문이 이미 쫙 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왕자에게 감히 히브리 노예가 대들고 있어요. 그것은 히브리인들도 이미 소문으로 모세가 히브리인의 피를 타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같은 히브리인인데 자기들은 이 힘든 노예 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왕자로 자랐으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컸을 것입니다. 갑자기 이제 와서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고 리더가 되겠다고 나서니까 화가 났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은 이렇게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터져요. 모세는 자기의 신분도 드러나고 살인한 것도 깨닫고 백성들이 자기를 또 따르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애굽에서도 왕궁에서도 이제 자기를 누군지 알아서 어떻게 대할지 알게 되니까 정신없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모세가 속으로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 찼겠죠. 우리도 종종 이런 일 겪죠. 나쁜 일 하려는 것도 아니고 남을 도우려고 하다가 사람들한테 오히려 욕을 먹습니다. 우리가 왜 너를 따라야 하느냐고 욕을 먹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산산조각 납니다. 모세의 자신감이 부서지는 순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선한 동기는 있었지만 애굽의 왕자로서의 힘을 믿고 그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고작 애굽인 한 명 쳐 죽이고 동족의 원망을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 사명이 분명하다고 해도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죠. 40세의 모세는 인생 절정에 있었습니다. 핸섬하고 총명하고 카리스마 있었죠. 누가 봐도 최고의 리더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그랬으면 모세는 Yes, sir! 역시 하나님이 사람을 제대로 보시는군요. 저 말고 누가 이 백성을 이끌 자격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모세가 가진 것을 모두 잃게 하셔서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이름 없는 여인과 결혼해서 40년을 썩어야만 했습니다. 목자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마흔에서 여든까지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 당시도 평균 수명이 길었으니까 아주 한참 일할 나이였습니다. 정열도 있고 경험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황금 같은 모세의 40년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모세의 길을 꺾어 놓으셨어요. 희한하죠? 내가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아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세가 완전히 부서지고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은 하나도 안 변하셨는데 모세가 변했어요. 우람한 근육에 카리스마 있는 40세 이집트 리더가 이제 머리가 하얗게 센 백발의 80대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천의 병거를 거느렸던 장군이 이제 그냥 수백 마리의 양떼를 치는 무력한 늙은 목동으로 전락했습니다. 처갓집 회사에서 일하는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분하고 억울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한 절망으로 가버렸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다가 자기 인생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지금 광야 속에 들어가 계시는 성도님들, 광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리더십 학교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외롭고 억울하고 위험하고 배고프고 서러운 곳입니다. 친구들 만나기도 민망합니다. 광야에서 우리의 자존심이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부서지죠. 옆에 있던 기회주의자 같은 군중은 다 떠나고 진짜 친구만 조금 남습니다. 쓸데없는 것들 다 정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광야를 거치셔서 모세도 다윗도 요셉도 이 광야를 거치셔서 만드시고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사이에는 반드시 인내를 요구하는 연단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출세하고 그러는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잠언 20장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무 조급하게 이룩한 성공은 탈이 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깊이 있게 만드십니다. 성공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뜨거운 영성을 만드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40년을 보낸 뒤에 자기 인생을 포기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too late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적합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모세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셨는가를 봅니다. 우리도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주님의 손에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